함께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릴 자면 부지런함으로, 의를 베푸는 자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해서 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 생활이 지금 끝이 나고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매우 이질적일 정도로 내 자신은 깊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내 주변 환경은 정말 그 이질적일 정도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달라졌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달라졌는데 세상은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가진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이 세상에는 있지만 마귀의 권세 역시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세상은 우리 개인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대하고 내 마음이 기쁨에 넘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은 믿음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얻은 자들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지요. 이 성경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몸을 바치거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를 그 예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이 예배를 언급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된 목적입니다. 이 연약한 교회들을 다녀보면은 이 선교가 안 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구제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 자기들 목사님도 이 한 명 그 못 그거 하는데 뭐 구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 공부나 이 친교 모임 이런 거 잘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가 아이고 아직 참 미약하구나. 이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교회 있죠. 그거는 그 연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닙니다. 꼭 그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뭐 새벽 기도라든지 가정 예배라도 하물며 살아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영국에 그런 교회 제법 있습니다. 건물은 교회예요. 누가 봐도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더 교회같이 생겼습니다. 멀리서 봐도 교회고서 이거 가까이서 봐도 이건 교회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성도도 없고요. 어떤 교회는 건물이 고풍스러우니까 그저 문화재가 돼가지고 관광객들만 들락거립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어요.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지도 해도 부른다 해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거든요. 가장 먼저 바울이 지금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인데 어느 시대나 이 세상 풍속에는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다. 가득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뭐 돈이라는 우상은 엄청나고요. 요즘 특히 문화 속에도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려는 자기 우상화가 가득하고요. 이 자기 중심주의가 같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사상들이 정말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말 방식이 세련돼요. 정말 자연스럽고 이렇게 참 재미난 방식으로 그렇게 매료시킵니다. 작년에 그 기독교계에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 이 The Benedict Op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Benedict Option이라고 해서 그 베네딕트 수도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그 로드 드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그 책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이 자기 안방에 그 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거였어요. 그 텔레비전을 그 사람은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하수도를 갖다가 집 안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 안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는 물을 상수도라고 하죠. 그죠? 예. 집에서 다 쓰고 막 더러워진 물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하수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 문화적인 하수도라는 겁니다. 이 하수도를 갖다가 막 안방으로 철철 흘려보내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언급하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10살이나 채 되었을까 싶은 아이도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음란물을 접한다는 거죠. 저도 뭐 젊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것 한번 접해보려면 온갖 그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막 비디오방 아저씨 막 그 속여야 되고 학교에서 좀 논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막 아부 좀 해야 뭐 잡지라도 한번 그 얻어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 하수도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방까지 막 아이들이 문 닫고 막 스마트폰만 조금 손대도 막 직통으로 하수구에 연결되어 있다.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그것도 매우 재미난 방식으로 그러니 정반대의 이 하나님의 사고와 정반대의 사고방식이 이러한 포맷으로 다가오니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서 케이크에 켜진 초를 불면서 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부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고개 숙여갖고 잠깐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 너 기도할 때는 부끄러워해라 마땅히 남 눈치 보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르친 거든요. 그거 되게 촌스러운 거야, 너. 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거야.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 이거 다 세상이 가르친 거거든요.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 오늘날 문화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소위 그 동거가 말해, 동거를 갖다가 뭐 소위 그 말해서 그 쿨하다, 어스름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특히나 오늘날 학교 교육 이런 점에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국 학교 교육 정말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등과 정의 가르친다고 하면서 누구의 평등, 누구의 정의를 가르칩니까? 바로 사탄의 평등과 사탄의 정의를 가르칩니다. 사탄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불의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을 가슴 아프게 가르치지 않고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자녀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교육이 타락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참 그 가슴 뭐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 깨지고 이런데 아이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친구 가정이 막 깨지고 이웃의 가정이 깨지면 뭐 또 다른 스텝파더, 스텝브라더 오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른이면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혼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3절에서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비유를 듭니다. 이 사람 욕심이 기왕이라는 것, 이 손톱, 발톱 같은 역할보다 누구든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 주님 안에서 이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심장 같은 사람이 손톱 같은 사람, 그 숨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 그냥 자기 하던 일, 변호사 잘하고, 뭐 사업 잘하면서 그 위치에 있었으면 될 것을 갖다가 꼭그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욕심내는 이들이 사고를 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늘 앞에 나서서 가르치고, 전도 나가고 하는 이, 저 같은 이 목사 같은 사람, 또 있죠. 예.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요. 뒤에서 이 묵묵히 숨기는 이들. 반찬 만들고 썰거지하고 바닥 썰고 닦고 말안 하면 정말 사실 아무 티안 나는 업무들 있잖아요. 행정 업무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숨기는 이들이 모두 귀하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귀하나 이 엄지가 얼마나 귀하나 이 생각해 보다가 뭐 잘라버린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손톱 하나도 우리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귀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점쟁이들이 하는 그 앞날에 대한 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 대한 것은 그 교회의 굵직한 전통에 있어서 그 크게 그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중세 아퀴나스나 루터, 칼빈, 이존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습니다. 이 예언이 뭘 말하냐면은 교리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과거와 현재에 머물지만은 않거든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일, 설명해 주는 일을 예언이라는 말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혹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예언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이 소위 그 믿지 않는 점쟁이들도 할수 있는 그런 점치는 행동과 같이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교회는 이 예언을 오래전부터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 어떤 현대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 설교라고까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에도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모습들이 언급되죠. 10절에는 특별히 형제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모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사실 서로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곳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10절에 서로라는 말이 그 짧은데도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교회는 그 서로 사랑되지 않으면 뭡니까? 이걸 짝사랑이랍니다. 그죠? 교회는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짝사랑만 넘쳐나면 반드시 지치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지쳐서는 다들 나가떨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은 형제 자매 사랑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합니다. 서로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뭐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부부와 이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과 또 다르잖아요. 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 특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 그 침실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간에는 그런 사랑의 특징은 없지요. 대신 또 부부간에 느낄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호해주고 싶다든가 이런 또 밥해 먹이고 싶고 또 특별히 교육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특징 그런 것들이 있죠. 친구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부부간의 사랑과 그또 자녀와의 사랑과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이웃간의 사랑도 그렇고 다 같은 사랑이란 말을 쓰지만 특징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서로 사랑이에요. 뭐 자녀를 향한 뭐 내리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하는 것. 이웃에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줄 때도 많을 수 있죠. 특히 안 믿는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우리가 그 명목으로 뭐또 일방적으로 막 향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노크하고 일방적으로 대화 좀 하자 하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는 사랑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이 아니라 이 선에 속하는 사랑이라 하죠. 부부 사기단이라든지 이 친구끼리 나쁜 짓 하는 것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끼리 하는 사랑이 가짜 사랑이라는 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진실하다 할지라도 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악에 속해 있죠. 같이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악한 짓을 꾸밉니다. 교회 안의 사랑은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악을 공모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서로 지켜주면서 악을 공모하는 일들, 악을 눈감아주는 일들, 서로 못 본 척 해주는 일들, 악한 관습을 같이 못 본 척하고 서로 존중하는 일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 말이 악에 대한 공모를 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꾸짖음으로써 선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하여튼 우리가 늘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곧장 다시 자기의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1절 같은 말씀 부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사실 그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사회에 뭐 게으르면 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뭐 다들 뭐 부지런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길 때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시금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12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죠. 보이죠? Always. 사실 그 11절에서 항상 부지런하여 항상 게으르지 말고 항상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만 지금 항상이 붙고 있습니까? 기도에만 붙습니다. 기도에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고백이 기도거든요. 기도 없이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가 그 무서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몫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외 없습니다. 자기 몫을 언젠가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자리 나한테 달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번에는 내 말대로 따라달라. 차라리 게으른 사람은 그 민망해서라도 그런 요구 못하죠. 그런데 부지런해서 이 열심을 한번 내어본 사람은 그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교회가 찢어집니다. 분열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꾼 세울 때요, 기도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세우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곤욕 치르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해도 세워야지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우선순위는요, 차라리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내세우겠다는 서약의 시기 아닙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겸손한 사람, 그거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여러분 정말 그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을 수 있는 그 교만이 감춰져 있습니다. 차라리 좀 덜렁덜렁하게 이 교만한 소리 하고 다닐 때가 있어도요. 그래도 늘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훨씬 겸손한 사람입니다.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태도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로 오늘날의 교육과 문화는 이 세상의 풍파를 이 무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본받지 않으려고 애쓰기는 커녕 오히려 이 세상을 빨리 본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도 있습니다. 빨리 본받으려고 세미나 열고 뭐 컨퍼런스 열고 합니다. 학문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뭐든 많이 뭐든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을 배우고 세상의 풍습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이루면서 각기 맡은 은사에 따라서 여러 일들로 섬깁니다. 이때 우리의 열심과 성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로써 자기의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부지런함, 열심으로 주를 섬김, 이런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결국은 내세우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섬김 위에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분량에 맞게 우리 사회와 가정과 또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손이 조금 부족하고 은사가 조금 부족하라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일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의 필요를 아시는 성령의 탄원을 의지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작은 구호품을 들고 나가는 전도팀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또한 나가는 전도팀 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 또한 함께 그 기쁨을 동일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